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의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자유케 하는 복음으로 살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공부하던 유학생 시절에 방학 때 거의 이제 벌써 한 30년 된 것 같은데 방학 때 서부 여행이라도 가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라스베가스에 거쳐서 라스베가스에서 꼭 하룻밤 이틀밤을 자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학생 시절이니까는 돈이 없어서 싼 호텔을 이렇게 찾곤 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애한테 뭐라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볼거리를 찾아서 묵었던 호텔이 그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서커스입니다. 제 기억에 여름 라스베가스는 여름이 비수기잖아요. 예. 제 기억에 여름 비수기 때 그 호텔이 아주 쌀 때는 15불에 잤던 적도 있습니다. 뭐 그 당시는 그 프라임 립 디너가 1불 99였으니까 믿거나 말거나. 예, 진짜로. 예, 1불 99였습니다. 그 호텔에서 몇 번 잔 적이 있는데 그 호텔의 1층에 큰 공간에 아주 큰 이렇게 뭐 파빌리온 같이 넓은 공간에 호텔의 이름처럼 늘 무료 서커스가 이렇게 펼쳐지곤 했습니다. 어린 애야 좋아하죠. 예, 아이는 좋아하는데 어른인 제가 보기에는 참 되게 싸구려 서커스였습니다. 예, 공짜로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죠. 싸구려 서커스였습니다. 공중 고개를 하는 사람들의 피곤함이 얼굴의 피곤함이 밑에서 보는 사람들에게도 그냥 그대로 전달될 정도로 이렇게 볼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서커스였습니다. 그런 서커스를 보다 보면은요, 와 흥분되고 재밌다 이제 이런 것보다는 참 초라하다, 서커스가 참 초라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런데 그 라스베가스의 그 호텔의 서커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말했듯이 어떤 때 우리의 인생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은 초라한 서커스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는 저마다 시시한 쇼들과 실없는 일들을 하면서 모두들 거기에 자신의 운명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서커스 같은 인생이 끝날 때 우리 모두 다 후회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자유케 하는 복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서커스가 아니라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삶이 자동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자유한 삶이 주어졌지만 우리는 아주 자주 종종 그 이전에 초라한 서커스 같은 삶으로 돌아가거나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스스로도 자유케 하는 삶을 지속하기 위한 애씀이,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주제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으로 자유하게 된 사람, 복음으로 자유케 된 인생을 얻은 사람은 그 자유를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1장 뒷부분에서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와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예루살렘에 간 목적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본래 사도들이 전하던 복음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의 2절에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예루살렘 교회라는 뜻입니다. 복음에 설명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따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들에게, 뭐 거기에 야고보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그들에게 따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설명함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복음 사역이,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달리고 있는 일,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온 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번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혼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동역자 바나바, 그리고 또 디도를 함께 데리고 갑니다.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복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하면서 특별히, 예, 여러 율법들 가운데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힘들어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저게 진짠가? 라고 거기에 미혹됐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면서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고 디도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 왜 바울은 디도를 할례받은 사람으로 가득한 예루살렘으로,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예루살렘 교회로 데리고 간 것일까? 그 이유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도전을, 어떤 영적인 도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하여금 여러분 정말 참 복음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려는 의도로, 다시 말해서 복음 안에서 자유케 산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십시오 라는 그 의도로 일부러 디도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지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그는 예루살렘에 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미 어릴 때, 태어났을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바울의 동역자인 바나바, 오늘 함께 가는 바나바도 유대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릴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한복판으로 할례받지 않은 디도를 데리고 간 겁니다. 예.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디서 간 것일까? 찾아보면은요,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한 곳은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거기는 예루살렘 교회와는 달라요. 예루살렘 교회는,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가득했죠. 이미 할례 받았지만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는 달라요. 거기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할례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로 넘쳐나던 곳이었습니다. 예, 이해가 되세요? 바울은 이방인들이 믿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믿는 복음과 예루살렘 교회가 믿는 복음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게 도전하고 영적으로 일깨우려는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의 말투가 굉장히 셉니다. 4절에 거짓 신도들이 이렇게 말하죠. 거짓 교사들이 할례 받을 필요가 없었던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했던 거죠. 그랬더니만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됐는데 다시 율법의 일로 돌아가게 하면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덧붙여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누굽니까? 거짓 교사들이죠. 아니, 그들이 전하고 있었던 거짓 복음에 굴복하지 않았대요.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그 당시에 1세기에도 그렇고 지금 21세기에도 그렇고 일종의 종교적이면서도 문화적인 표지입니다. 민족성의 한 상징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코를 뚫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코 뚫어야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면 뚫으시겠습니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바로 그런 겁니다. 디도에게처럼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꼭 이런 문화적인 전통을 더 추가해서 해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용납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우리가 존중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복음과 같은 수준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요즘 세상에는 반대의 경우가 돼 있죠. 너무 문화를 존중하다가 복음을 타협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 여기를 배려해야지. 아, 여기를 고려해야지. 그러다가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21세기에는 가장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뭐냐면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얘기하지 마세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현대인들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 문화가 복음을 삼켜버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한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것을 지켜낸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유케 하는 복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첫 번째 이 바울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디도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한 삶을 사는 사람은 우리를 얽매고 있는 세상의 것들 어떤 상황에 그 상황 안에서 물론 살아가지만 그 상황에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슷한 질문이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히 누리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에 얽매이지 않아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성취나 성공에 목매이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그러한 것들에서 찾지 않습니다. 마치 디도에게 할례받을 필요가 없어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 살아가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하는 현실이지만 그것에 매이지 말고 살아가라. 너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복음 안에 있다. 디도에게 말하듯이 바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마치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거짓 가르침이 강요하듯이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여전히 세속의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죠. 직접 할례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세속의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성공하고 자랑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얼마나 성취했느냐 그러한 것들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그 사람을 판단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세속 가치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이룬 것들로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주님은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에 설득된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고 주님의 사랑에 설득되어 나의 정체성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함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때로 우리는 바울이 디도를 지켜주었듯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디도,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삶, 우리 안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유케 된 그 자유함을 어떤 때는 싸워 지켜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복음으로 자유한 삶을 지켜낸 사람은 참으로 진실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진실된 인생. 뒤늦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복음 안에서 자유를 발견한 바울은 그 자유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11절부터 보면은 11절 이하에 바울이 한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는데 안디옥에 왔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12절에 보니까는 개바,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베드로를 말하는데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어요. 예, 베드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근데 이방 사람들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식사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또 역시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에게 비난하고 베드로를 막 그 지적질하는 거죠.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느냐. 예. 그렇게 너무 큰 비난을 받을까 봐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어요. 식사하고 있다가 도망쳤습니다. 베드로의 그런 행동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자리에 있던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바나바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영어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읽었지만 영어로 위선적이다, 영어로 위선자다 하는 것은 뭐 hypocritic or hypocrites,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본래 그 단어 hypocrites, 위선자라고 하는 그 단어는 고대 그리스의 연극에서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을 연기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사람을 hypocrites라고 불렀습니다. 진짜 자기가 아닌 거죠. 그냥 가면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본문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베드로가 위선적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본래 자신이 살아야 했던 복음 안에 있었던 자유의 삶을 버리고 위선, 다시 말해서 가짜 복음의 가면을 쓴 겁니다. 예, 도망가 버렸어요. 위선적이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는 이게 첫 번째 일이 아닌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다고 여겨지던 것들, 그 부정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니까는 네가 이것을 부정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으니 너는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환상을 세 번이나 보았습니다. 그런 환상이 세 번 있은 후에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기에 그 부정한 음식들을 담았던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 베드로가 그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부정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의 기준으로 부정한 것, 깨끗한 것, 이게 더 이상 없구나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자유케 하신 거예요. 아, 자유하게 됐잖아요. 예, 네, 자유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베드로가 다시 위선적인 삶으로 돌아온 겁니다. 유명한 문학평론가인 황현산 선생은 그의 책 밤이 선생이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가 맞닥뜨려 싸워야 할 것은 다른 종교가 아니라 경건함이 깃들 수 없는, 경건함이 아예 무엇인지도 모르는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의 상황에 적용해서 보자면 지금 베드로의 영혼은 자유함이 아니라 위선적인 자신의 태도와 맞닥뜨려 싸우는 것, 그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위선에 지고 말았습니다. 자기만 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넘어지게 했습니다. 예, 이런 말이 있죠. 본질이 변질되면 저질이 된다. 베드로는 본질을 놓쳤어요. 예.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의 변질이 그 안에서 변질되니까 베드로가 위선적인 영적으로 저질의 상태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타락하고 혹은 위선적인 기독교인과 교회의 모습에 진저리를 칩니다. 아니, 설교하고 있는 저도 그럴까봐 두렵습니다. 어떤 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제 안에 위선적인 모습이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저분만은 아니겠지라고 하는 목사님들의 위선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더더욱 목사인 제 자신이 스스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꼭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모르는 위선적인 것을 감추고 있나 보다 라고 그렇게 나중에 꼭 어느 자리에서인가 한 번 더 해석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아마 그럴 겁니다. 위선적인 모습이 있을 겁니다. 14절에서 바울은요, 베드로를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했대요. 프라이빗하게 책망한 것이 아니라 퍼블릭한 자리에서 책망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그렇게 책망했지만은 저는 제 자신을 여러분 앞에서 퍼블리컬리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위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뿐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서로 책망하지 말자. 너도 위선적이고 나도 위선적인 모습이 어느 부분 다 일정한 가운데 있으니 서로 책망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연 국립공원에 가면은 가장 유명한 하이킹 코스가 Angel's Landing, 말 그대로 천사가 내려온 곳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0.5마일은 좀 위험합니다. 그 마지막 트레일은 폭이 6피트가량 되고 그 밑 좌우로는 2000피트 낭떠러지 길을 걸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항상 가면은 있는 사인판이 Stay in Trail. 항상 그 트레일 안에 머무르라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여기는 꼭 그래야 합니다. 6피트 밖으로 떨어지면 벗어나면 곧바로 낭떠러지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을 뭐라 그래요?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똑바로 걷지 않은 것. 베드로가 stay in trail 하지 않은 것. 복음의 진리에 따라 똑바로 걷지 않은 것.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위선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만 그러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위대한 능력은 뭐냐면은 우리를 다시 트레일로, 우리를 다시 있어야 할 자리로 들어서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다시 똑바로 걷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위선 때문에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바울은 그런 베드로에게 정신 차리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것은 옳은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이 아닐 뿐더러 그대로 가면 죽음으로 떨어지는 길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경고의 메가폰을 질러대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이나 정죄는 쉽지만 그 다음이 어렵습니다. 히말라야 고산 같은 데서는 고산증이 오면 사리 분별이 안 됩니다. 사람이 고산증이 오면 3m로 내려가야 하는데 살이 분별이 안 되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면 안 돼. 내려가야지. 여러분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그 사람이 정신 차리고 내려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대로 주면 죽습니다. 위선이라는 것은 영적인 고산증입니다. 자기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너 위선적이야. 바울이 베드로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소리만 지른다고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산증에 온 사람을 끌고 어떻게든 내려가도록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유를 잃어버릴 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릴 때, 그것이 저희든 그것이 여러분이든, 우리가 위선적인 사람이 되고 위선적인 신앙이, 위선적인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폐부 속으로, 폐 속으로 흘러들어와서 우리를 영적인 고산증에 걸려서 죽음으로 몰고 갈 때, 어떻게든 그 사람을 끌고 내려와서 영적인 자유의 공기를 마시게 해야 합니다. 나에게 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안에 그 자유함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바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유케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P.T. Forsyth라는 신학자는 예수는 최고의 해방자가 아니면 최고의 짐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조차도 짐이 돼요. 무게가 돼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해방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실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마지막으로 그 자유를 지켜낸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진실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답게 살아갑니다. 자기답게 살아가요. 7절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는 할례받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고, 그분이 나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20대 때는 당연히 그러겠지만, 저도 20대 때 유학을 나올 때는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까 막연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기대와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는 더 명확하게 그려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마 무슨 얘기냐면, 아마 제가 지금 생각하는 제 5년 후나 10년 후의 모습이 제 기대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20대 땐 그걸 모르잖아요. 내 삶이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은 내가 내 삶을 이렇게 프로젝트 해보면 거기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아, 내 삶은 이렇게 갈 거야, 10년 후에 내 인생은 이럴 거야 라고 그것을 내가 미리 안다면 그게 되게 실망스러울까요? 네,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내 삶이 앞으로 바라보면 내 삶이 이렇게 갈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다음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좋은 마무리를 할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돼요. 좋은 마무리를 할까? 그러면서 무엇이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모습일까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보이세요? 프로젝트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럴 수 있는 순간들이 너무 많았죠. 후회되고 아쉬운 순간들이 많았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되면 지금, 바로 지금 자신의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할례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그의 인생입니다. 바울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인생입니다. 저에게는 저대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 삶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으면 젊은 대로, 중년으로 가고 있다면은 또 그대로, 혹은 예전에 꾸었던 꿈을 이루지 못했다면은 그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자세, 다시 말해서 남과 비교하지 않은 정말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된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꼭 나누고 싶은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도 준비했는데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그저 나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자유함으로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진정 오늘 복음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주변을 부요케 하는 사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 때문에 참 자유한 사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